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영.
차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경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보네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녹음을 두 번째 연달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만 특별히 두 번 지금.
제가 몹시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니,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네, 열심히 또 이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어떠한 게스트 분 오셨죠? 은경님 소개 한번
네.
해주실까요?
오늘도 비행기를 슝 타고
멀리서 오신
뉴욕에서 와주신 네. 우리 이상희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이상희님. 이상희님 간략하게 그냥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네. 뉴욕에서 디자인 에이전시 RGA를 거쳐서 지금은 딜로이트 디지털 뉴욕 오피스의 디자인 디렉터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네.
이상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방금 정영님께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현재 이제 뉴욕에서 예, 딜로이트 디지털이라는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재직 중인 이상인이라고 하고요. 네네. 예, 오늘 이제 디자인 테이블에 상당한 네. 애청자로서 예. 항상 두 분 뵙고 싶었는데
아 정말요?
아 그럼요. 네. 진짜 팬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랄까 이제 약간 팬이 몰래 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우리를 띄워주는 네. 게스트는 또 처음이네요.
오랜만인데요.
오랜만이네요. 네. 뉴욕에서도 열심히 듣고 계신다니 참 네네. 신기합니다. 저희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워낙 두 분의 진행 네. 솜씨가 좋으셔서 아니 농담하는 거 아니고 네. 다양한 분들이 사실 뉴욕에서도 네. 또 뉴욕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미주에 계시는 한인 디자이너분들이 뭐 벌써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척. 네.
아 이제 미국 동부 쪽에서도 이렇게 소식을 주시는 서부 얘기만 들었는데
그러게요. 샘플한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한국은 어쩐 일로 와 계신 거죠?
네.
지금
아 네네 이번에 한국은 사실 이제 회사 일이랑 개인적인 일정이 둘 다 있었는데 일본도 잠깐 갈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이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예, 그거 참여차 왔다가 이제 주로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일주일 정도면 너무 짧고 그래서 네. 휴가를 좀 더 붙여서 2주 정도 되는 기간의 휴가로 잠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세미나 얘기 잠깐 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 네네네. 네. 사실 어도비 코리아에서 진행한 행사였는데요. 이제 Day for Creativity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디자이너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또 그쪽 관계자분들이 한 100여 명 조금 넘으시는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도비 상품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테크놀로지가 어떤 식으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발전했는가에 대한 뭐 트렌드 분석 뭐 그런 거와 함께 제가 이제 인스피레이셔널 터커로 초대가 돼서 사실 영광스럽게도 또 한국에 계신 디자이너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아 그러면 그 자리가 네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렉처나 뭐 세미나를 하신 처음 자리인가요?
아 처음은 아니고요. 네네. 어도비에서
한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좋네요. 또 오신 김에 저희가 또 이렇게 컨택해서 이 자리에도 나오실 수 있었고
아, 제가 영광이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 근황 얘기를 조금 해보고 저희 네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그러시죠.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그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또한 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뭐 개인적으로 하면서 뭐 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분들과 또 소통하고 교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는데 예, 네. 네, 뭐 디테일하게 더
아니 그 저희가 뒤에 좀 얘기해 볼 거고
네네네
그 하시는 작업 중에 저희가 이제 상인님을 접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데 상인님도 미국에서 팟캐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네. 같은 디자인 토픽인데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네. 약간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맥주와 함께
네. 좀 더 프리한 술방.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네네. 이따가. 그리고 그 상념이라는 네네. 뭐죠?
그게 생스터 아이디어.
네. 그 블로그도 있고 보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블로깅도 예, 예, 글을 예. 같이 좀 쓰고 계시는.
예, 예 맞아요. 네.
그 되게 다방면으로 본업도 있으시지만 약간 되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네네. 내시고 있다고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열심히 하시는 분.
그렇지. 네, 열심히. 그래서 뉴욕의 어떤 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은 그 네. 뉴욕에서 일을 하는데 첫 네. 영어로 디자인 피치를
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를 아, 보고 네네네네. 진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외우고 또 해서 제스처 이런 것도 막 연습하고
맞습니다.
맞죠. 네. 수십 번 연습해서 딱 발표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사실 이제 네. 저는 25살까지 한국에 살다가 네, 넘어갔던 케이스인데 네. 그 정도 되면 저는 군대도 갔다고 토종 한국 사람이라고
완전 토종 한국인이죠.
네, 봐도 무방한 네. 상황인데 외국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이제 뭔가 주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과 회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클라이언트들과 대면하는 거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직능적인 영어에 대한 그런 스킬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챌린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사실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 또 한국인인데 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 동영상 인강이죠. 예, 네. 인강 스티브 잡스가 해준 인강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네. 따라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죠.
스티브 잡스 네. 어떤 거 보셨어요?
거의 다 봤어요.
오.
그분이 하신 거. 네.
그럼 바로 지금 얘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네.
25살 때까지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네네.
디자인 공부하시다가 공업 디자인 전공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 학과에서는 공업 디자인과에서 있었죠.
자 공업 디자인이면 그 산업 디자인이랑 같은 거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자동차 네. 디자인하고 말하자면 약간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공간도
네네,
있고
맞아요.
제품도 있고
예, 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네. 예, 피지컬한 거를 다루는 그런 쪽 학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네네.
가시게 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유학이라는 거를 준비를
유학.
네, 하게 되면서 제가 뉴욕으로 가서 이제 다니게 된 학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한 물성을 다루던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서 커뮤니케이션이죠. 사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쪽으로 약간의 방향을 틀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된 계기는 사실 유학을 준비하면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쪽에 흥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에 있는 학교를 그쪽 관련된 학교를 채택하게 됐었어요.
아,
네.
학교 이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
자유롭게.
너무 궁금해요.
네.
School of Visual Arts.
SVA.
네, 스바라고.
스바. 아, 스바라고 실제로.
스바라고 불러요?
굉장히 로컬적인 지금
네.
발음 많이 하세요.
네, 네.
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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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끼리. 거기서.
콩글리시구만.
유학 네. 가고 스바. 싶어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유학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외국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 몇 번 초대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유학 없어.
뭔가 그냥 전통적인 그냥 유학을 밟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 약간 되게 변주라고 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쭉 한국에서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가버린다거나
예, 예.
미우사님처럼 뭐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네네.
조금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맞죠? 좀 더 공감대가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서 저는
네네.
과정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사실
간략하게
유학이라는 거를 이제 결정하게 된 계기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되게 막연하게 유학을 떠나야겠다라는 네. 그냥 그 한 마디 가지고 그냥 준비를 시작했어요. 막.
근데 그 전에 그 왜죠? 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가 없었어요.
아 없었다. 네,
왜가 없이 그냥 가야겠다라는 막연한 그 드림만 있었지. 이걸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네. 졸업한다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냥 학교는 어쨌든 들어가셨는데
네네.
나 유학 가야겠다 그냥 그랬어요.
사실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그 큰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제반적인 환경이 유학을 결정해도 가능하겠다라는 좀 상황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타이밍이 왔을 때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확고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상황적인 부분과 막연한 동경 이게 합쳐져서 사실 처음에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면서 원래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진로가 바뀌기도 했고 그렇게 나가서 이제 SVA라는 데 운 좋게 예, 들어가게 되었죠.
네.
예, 거기서 유학 생활이 시작됐는데 사실 생각했던 유학 생활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왜죠? 궁금합니다.
유학 생활이라는 거는 저같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되게 구체적으로 플랜 세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플랜도 막상 가면 다 깨질 거고요. 네, 저처럼 막연하게 와도 역시나 충격을 받으실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싸워 나가야 할, 이겨 나가야 할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생기고 극복하고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한 1, 2년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처음 가게 돼서.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었어요? 언어.
네, 언어.
그리고 또 뭐 뭐가 있을까? 토론하는 수업 문화? 방식.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오, 잘 알고 있네.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
하나 또 뭐 있지?
뭐 있을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그런 언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외로움.
네.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뭐 가족들, 친구들, 뭐 동기들 이런 사람들 다 있는데 갑자기 거기 가면 나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랑 난데없이 한번 뭐 술 먹고 친한 뭐 베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계신 한국 분들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과 싸우는 게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 또 있어도 외로워요. 진짜인데.
군중 속 고독.
인생을 혼자서 계속. 맞아요. 거라서 맵죠.
방금 얘기하셨는데 SVA 안에도 근데 한국인 커뮤니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유학생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SVA뿐만 아니라 네. 파슨스, 프렛, 뭐 NYU부터 뉴욕에 있는 학교에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LA 다음으로 뉴욕이 네. 한인 인구가 제외 한국인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네, 그렇죠. 아,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그럴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러면 딱 내가 입학하면 클래스 안에 보통 한국인 몇 명 있다. 인 거야?
100% 한국인은 있다고
100% 있다.
네. 아니 100%가 한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있다. 네, 한국인은
무조건 있을
같은
것이다.
반에.
네.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석사로 이제 유학을 가는데 네. 한국 학교를 알아보니까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네. 일부러 한국인들이 안 가는 학교를 마이너하게 찾아서 가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
뭔가 더 나를
너무
약간
그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까 봐 약간 그런 걸 노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차이가 많죠. 한국 교육과는.
물론이죠. 네. 다른 어떠셨어요? 문화권이고 거기서. 다른 예. 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한국만의 그 특유한 문화가 이어지는 게 있고. 또한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외국이라는 문화권과 사회 안에서 예, 다른 그 두 가지 지점이 상충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서 이제 컨셉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느냐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만 생활을 할 것인가 혹은 또 외국 사람들이랑만 나는 한국 사람들이랑 안 놀아 이렇게 딱 끊고 외국인들이랑만 놀 것인가 사실 이게 되게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좋을 게 둘 다 없어요. 근데 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자신에 맞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좀 취하느냐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상인님이 취하신 방향은?
저는 학교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이랑
아 한국
맨날 소주 마시고
한국인과 네. 함께 어울리는
소주 마셨대. 아이고
갑자기 친숙해지네요.
네,
저는,
네, 네.
저는 반대쪽일 줄 알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네, 근데 막 편하니까 사실
편하니까
네. 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영어로 막 크리틱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애들이랑 끝나고 술 한잔 하면서
뭐라고 한 거냐?
뭣도 모르면서 막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네. 풀리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렇군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교육 방식 중에 좀 많이 다른 게 토론을 되게 장려하고
네네.
또 디자인
크리틱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 크리틱하는 분위기나 방법이
네네.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특히나 학교니까
네네.
어때요?
네, 어때요?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있어서 그 탑다운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도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은 해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다이렉트건 아니면 우회적이건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든 제시를 해주시는데 제시를 해주실 때는 사실 되게 탑다운으로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말을 들어보고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는 유도하는 식으로 수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은 그쪽에 잘 아는 사람을 오히려 데리고 와서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만든다든가. 아,
더 전문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네, 그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지만 내 말이 진리다라고 말하진 또 않는 것 같아요. 네,
진짜인 네. 답이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네. 네.
그렇군요. 그 뭐 좀 나중 얘기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상인님이 나중에는 다시 SVA에서 강의도 좀 하신 것 같던데.
아, 강연을 몇 번 나갔었어요. 강연. 초대받아서.
네네네. 그때 기분이 좀 새로웠겠네요. 내가 그 들었던 모교에서 다시 내가 약간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웠죠.
그쵸? 네, 그 폴라 쉐어가 있는 SVA에서 내가 강연을
그분 아직도 있으세요?
폴라 쉐어 선생님은 이제 안 가르치시는
아 이제 안 가르치시는
네, 알고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디자이너분이 많잖아요. 그 스테판 네. 사그말스트도 SVA에서 네네. 했었고
네네. 그분은 맞죠? 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걸로. 어. 제시카 월시는 아마 학부에서 가르치는 걸로 들었어요.
아.
그 사그마스터 파트너이신
파트너.
분.
네.
유학을 가면 이런 기회가 좀 더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유명세에 약간 민감해서 그럼 꼭 듣고 싶네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 학교로 쏠리거든요.
아,
네, 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교수님이 이번에 거기를 맡은데 하면은 그 학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아, 국내 대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시각 디자이너.
아, 맞아요.
그래픽 디자이너 누가 네. 우리나라에 와서 가르치신데 뭐 이러면은 어, 나 그 수업 듣고 싶어 해서 그 학교가 좀 더 인기고.
아, 그렇구나.
근데 좀 그런 걸 알 정도면은
관심이 되게 많은
네,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국에 계시는 디자이너분들 혹은 교수님분들이 워낙 또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신 분들을 찾아가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일이지 않겠나.
맞아요.
또 가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거 그래서 청강하러 가기도 하고
학교 또, 다른 학교더라도
네, 와. 그리고 뭐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외국에 그 갖고 있는 현직에서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인맥에 있으면은 그런 분들 한국에 올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게끔 해서 또 한국에서
특강처럼
같은 것도 해주고
되게 좋네요. 네
좋더라고요.
아, 또 은경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터랙션 쪽이 아니셨고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쪽으로 네. 더 공부를 하셔서 저랑 약간
좀 다 디자인학과
그쵸,
아, 네. 과가 달라서
맞아요, 맞아. 네네, 그랬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SVA에서 그 잘 잘 지내시다가
네
졸업하셨고
졸업을 하셔서 RGA로 바로 취업이 되신 건가요?
네.
그 이후에?
네.
취업하는 과정 좀 한번.
그럴까요?
자소서 쓰나요? 아, 당연히 쓰죠.
눈물의 자소서?
자소서.
자소설.
아버님 날 낳으시고.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취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때, 그, 커버레터라고 해야 되나요?
커버레터. 네. 네.
별로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뽑는 입장에서 봐도.
아, 그래요?
레주메 아마 레주메는 그 리크루터들은 볼 텐데. 네. 그러니까 저같이 실무에서 뽑는 사람들은 안
포트폴리오가
봐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한.
그럼요. 포트폴리오 링크만 봐요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보고. 일단 레주메를 쓸 때 중요한 거는 네. 얼마만큼 플레인하게 자신이 뭘 했고 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며 어떤 학교를 다녔고 뭐 이런 거를 리크루터가 읽기 좋게 플레인하게 딱딱딱딱 쓰는 게 중요해요. 막 네. 이걸 어쨌고 저걸 어쨌고 이거를 막 이렇게 주저리 길게 쓸 필요도 없고 한 장으로 깔끔하게 레주메 탁 끝. 이게 중요해요, 사실. 레주메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까지 도달하기까지만 중요한 거라서 실무진이 평가할 땐 무조건 포트폴리오.
네.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부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RGA.
네, RGA 하셨습니다.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그 금융 위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덮쳐서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환율이 좀 말도 안 됐었어요. 막 1,700원,
아,
거의 2,000원 가까이 됐을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하는 도중에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했죠. 왜냐하면 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최소화 시키면서 최대한 이제 버티다가 졸업을 하면 바로 일을 해야 될 거라는 강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5월에 졸업을 하죠.
네.
포트폴리오를 3월까지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3월까지 모든 거를 정리를 최대한 제 나름 최대한 니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4월 달부터는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회사들 리스트를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담당자, 그러니까 리크루터 담당자 이메일 보낼 만한 사람을 쫙 찾아서 5월 졸업 전까지 레주메를 한 100통 정도 보낸 거예요.
100통. 네. 와.
그래서 작은 회사건 큰 회사건 좀 가리지 않고 인터뷰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 뭐 보러 다녔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운 좋게 제가 가고 싶어하던 RGA라는 회사에 차후에 보스가 된 사람이죠. 이제 그분이 불러주셔서 정말로 되게 감동스럽게 갔어요. 처음에 전화 인터뷰 같은 거를 거치거든요. 이제 전화 인터뷰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이제 HR 분들이랑 너 여태까지 뭐 했고 뭐 했고 학교는 어디 다녔고 이런 거를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수합된 정보를 그 너를 뽑을 팀의 리드들한테 전달을 할 테니까 한번 뭐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다시 연락이 갈 거다. 그리고 또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중순인가 이제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RGA 인터뷰를 실제 1대1로 만나서 하는 인터뷰를 보러 이제 그때 졸업하고 바로 가게 됐죠.
어땠어요? RGA는?
솔직히 되게 떨렸어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딱 그 회사가 지금은 옮겼거든요. 다른 동네로. 근데 그 당시에 39가랑 구에비뉴라고 이제 그쪽에 있었는데 그 정원이 있었어요. 그 회사 건물 앞에. 근데 정원 앞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임재범 씨의 여러분을 딱 들으면서 마음을 좀 너무 떨리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5번 연속 듣고 딱 들어갔어요. RGA 정문으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프렌들리하게 받아주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되게 프렌들리하게 받아주는 거여서 진짜 무슨 얘기한지도 모르겠고 막 긴장돼가지고 그러고 진짜 뭔 얘기하는지 다 까먹고 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이제 운 좋게도 붙었다고 연락이 와서.
야. 그 RGA가
네.
저는 약간 살짝 생소한 회사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 그래픽 디자인 쪽인가요?
디지털 서비스 쪽에서 네. 나이키라든지 나이키 플러스나 나이키 아이디 뭐 이런 거 다 개발한 회사고요.
네네네.
현재는 이제 뭐 한국 기업으로는 뭐 삼성 같은 것도
엄청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구나.
네, 네. 그렇죠. 뭐 네. 지금 1,000명이 넘는 회사니까요. 네.
1,000명이 넘는 사람 그 오피스가 근데 뉴욕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뉴욕 오피스는 1,000명이고요.
아, 뉴욕이 1,000명이 이래요?
네네.
엄청 큰 회사네. 대단.
아, 그쵸.
세상에.
그래서 회사가 옮긴 게 원래 이제 39가 스트릿에 그 네 개의 건물에 쪼개져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엄청 큰 그러니까 좀 넓은 데로 옮겼어야 돼가지고 네. 그게 작년에 옮긴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더 이상 없고 거기에.
와, 1,000명짜리 디지털 디자인 회사. 네. 상상이 안 되네.
와,
네. 그 네이버가 크다 크다 해도 디자이너가 한 200명 남짓이거든요.
삼성이 1,000명 넘는다고 했죠.
삼성이 1,000명 정도 되나? 네.
근데 사실 이제 1,000명 중에 디자이너가 1,000명은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
네, 스트래티지스트부터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계시고 디자이너는 걔 중에 한 400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500분 정도 엄청 많은데. 네. 장난이네.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1,000명은 아니었고요. 네. 최근에 1,000명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아하.
네, 성장을 많이 해서.
그 뭐지? 그 같이 이제 유학하신 친구분들도.
네.
아, 그러면 그 상인님은 어쨌든 바로 취업이 된 케이스이네요. 거기서.
운이 좋았죠.
아, 그렇죠. 네. 미국도 되게 취업난이 좀 있다고.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예. 예. 네. 저 때는 근데 사실 역으로. 네. 취업이 되신 분의 수가 조금 적었어요.
아, 그
경제 위기라서.
아, 그것 때문에 네, 약 돌아오셔야 되고 한국으로 좀
자리가 만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H1 비자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H1 비자를 몇 자리 이상 안 준다라고 박혀 있는데 저희 때는 절반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쿼터가. 네. 근데 요새는 그 미국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그 H1 쿼터가 많이 모자라서 취업이 돼도 H1 신청을 했을 때 그 합격률이 H1 비자 합격률이 40%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40% 미만.
네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게 약간 로터리처럼 네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돌아간 친구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RGA에서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로 네네. 맞죠? 네네, 1년 차 이제 네네. 딱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네네.
어떤 무슨 일 하셨어요?
네,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그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하면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해도가 없으니까
일에 대한. 실무에 대한.
그렇죠. 사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이었던 사람이 프로페셔널 워크에 들어오면은 그 적응하는 거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인턴도 제가 그 전에 마더 디자인이라는 데랑 워너 뮤직에서 했었는데 업무의 성격도 많이 달랐고요 LJ가 그리고 저희 팀 자체가 조금 특이한 팀이어서 이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룹이라는 그룹이었는데 약간은 그 별동대 비슷한 데였어요. 그래서 업무 방식이나 패턴도 조금 달랐었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좀 따라가는 데까지도 걸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의 퀄리티 자체를 그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좀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을 좀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2년 정도. 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위험약을 매일 같이 복용을
하는. 위험. 네. 위험. 나 위험이라고 들었어. 지금 danger.
저도 위험 있는데 스트레스성 위험.
그러니까요.
저는 아침에 스트레스 받으면 1시간 안에 그 위험이 나와요. 진짜 빠르게.
되게 정직한 몸이구나. 네.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가 바로 반응이 되는.
진짜 힘들잖아요. 위 아프고.
네.
온 신경이 다 거기 쓰여서 일을 못해요. 치통 같은. 그래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2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뭐 어떻게 좀 그 사이에 뭔가 많은 발전을 하셨다? 이렇게? 네. 뭘?
어떤 일 했어요? 그냥 뭐 에이전시니까 삼성, 네. 뭐 나이키 이런 데서 하는 프로젝트에 주니어로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프로젝트나 네.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이제 그룹이 짜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인터레스팅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저희 보스가 그걸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 중에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라면 아무래도 이제 미야모 뮤직 앱이라는 걸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같이 이제 스포티파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음악 앱들이 전무했을 시절이었어요. 아이폰 4 때 만든 앱이니까요. 그래서 음악 앱이 있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좀 사람들이 그 비주얼한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고 사용성적인 부분까지 사람들이 만족도를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그거를 또 사용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음악과 소셜 네트워크가 하나로 어우러진 앱이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초로 어떻게 보면 시도를 했던 앱을 하는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 그때 좀 디자인도 많이 늘고 자신감도 많이 늘게 된 계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미야모 뮤직 앱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출시가 된 서비스예요?
네, 마스터카드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기업은 사실 내부적인 뭔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참 원래는 글로벌 런칭을 기획했으나 멕시코 시장에만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아이튠즈 넘버원 앱도 찍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뮤직 쪽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디자인적인 면이나 프로세스적인 면이나 결과론적인 면에서도 사실 깐느 같은 데서도 그 실버 라이온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뭔가 제가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RGA에서는 총 몇 년 계셨던 거죠?
3년 조금 넘게.
3년 조금 넘게. 네. 좀 뭐랄까 되게 인상 깊었던 작업이라던가.
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또 뭐 재밌었던 건데 삼성도 네. 있고.
아, 삼성.
네, 네.
아, 그렇구나.
그 삼성 분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던 좀 재미난 포인트는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만나는.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클라이언트는 이제 한국 네, 클라이언트인 네, 네. 거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미국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시고.
어떤 면에서 놀라요?
아니 한국 분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처음이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도 한국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한국 분들도 의사를 전달하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에서의 이제 그런 기업들이 그런 에이전시와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아, 약간 탑다운처럼 하는 건가?
예, 제가 듣기로는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 탑다운적인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뉴욕이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 존중해주죠.
네, 좀 파트너 개념 파트너.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조금은 이거는 좀 아닌 요구들을 해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백을 하는 경우도 있죠.
푸시백이라고
하나요?
네,
거부.
네, 거부.
이건 이래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해요.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 중재하는 사람이 좀 더 중간에서 이거를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중재 혹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했을 때 약간은 과한 반응이 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일 못해. 막 이런
네가 감히?
근데 이런 거 아니야? 충분히 공감 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진짜 막 전투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나중에는 서로 합을 맞춰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상쇄가 되지 않았나.
그럼 미국 회사인 입장에서는 미국 그런 클라이언트들과 일할 때는 겪어보지 못한
그쵸.
이런 걸 겪었으니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한국이랑 일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그런 문화적인 충돌은 한국 클라이언트와 진행을 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나라별로.
인도 분들이랑도 일을 많이
다른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역시 있다.
네. 인도 분들이랑 말할 때는 되게 다이렉트로 탑다운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다.
오히려 이걸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안 하면은 네가 그 얘기 안 했잖아. 약간 이렇게 나오는
약간
경우가
뒤에
있어요.
뒤에 발뺌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들은 시키는 건 워낙에 잘 하실 수 있는데
네. 시키는 걸 그대로 해주는 게 옳은 거라고 그들은 아는 거죠.
네. 시키지 않았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차이가 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네.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같은 문화에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말 안 한 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키지 않는 게 더 나의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거구나 그게
재밌네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모든 게 또 정반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처음에는 좀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그거를 상쇄시키는 과정이 조금 거칠지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맞는 뭐 그런 관계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네네. 네. 되게 글로벌한 클라이언트를 많이 상대하시는 것 같아요. 인도 분도
인도도
얘기하시고.
얘기하시고. 네. 또 어디?
네.
또 다른
브라질.
나라.
브라질. 아니 브라질 없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아, 나 뭐야 낚였어.
네. 그래서 다음
알지?
그 다음 회사가
네.
딜로이트 디지털.
네,입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딜로이트 디지털을 잘 몰라서
네. 저희 오늘 되게 모르는 게 많네.
오늘 좀 청자분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딜로이트 디지털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딜로이트 디지털을 3년 좀 넘게 전에 처음에 조인하기 전에는 저도 이게 뭐지 이랬어요. 네. 처음에 이제 리크루터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딜로이트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럴 뻔했어요. 저 디자인 회사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은 몰라요. 딜로이트라는 이름을. 근데 이제 비즈니스 쪽이나 혹은 어카운팅 혹은 어딧 이런 쪽에서는 가장 큰 그 회사더라고요. 비즈니스 컨설팅 쪽에서 딜로이트라는 이름이 그리고 상당히 레퓨테이션이 그러니까 그런 하이 레퓨테이션을 받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딜로이트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했더니 그래도 되게 괜찮은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를 그쪽까지 영역을 넓힌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시초격인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저도 상인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맥킨지 같은 그런 글로벌한 컨설팅 회사가
저희한테 알려져 있는 건 맥킨지.
네, 저희가
나도 딱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 지금.
거기 가면은 근데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디지털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에이전시를 많이 이제 수용하는데 그때 이제 히트한 회사가 이제 딜로이트 디지털. 맞나요?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컨설팅과 디자인을 융합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네. 현재 지금 리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딜로이트 자체의 비즈니스의 어떤 한 부분을 네네. 딜로이트 디지털에 맡긴다. 디자인에 관련된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딜로이트라는 회사가 네. 비즈니스 컨설팅을 주로 해주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에서도 언제나 이제 디자인 혹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솔루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제 디자인 회사들에게 원래는 외주를 주곤 했는데 그런 솔루션 관련해서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익스큐션 임플레멘테이션까지 모든 거를 풀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풀 패키지로 다이너스에서 자기 계열사 안에서.
왠지 우리나라 약간 미래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저도 회사 다닐 때 이제 전략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아요. 회사를 처음에 꾸릴 때.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랑 브랜딩, 디자인 이걸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각계 그거를 이렇게 융합하는 것도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고 다 너무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회사들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에서는 그런 변화가 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좋은데? 말씀하신 맥킨지라든지 뭐 엑센처, PwC 이런 데서도 후발주자지만 그런 식으로 디지털 에이전시들을 사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그런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기존에 있는 디자인 디지털 에이전시들이 비즈니스 컨설턴트 혹은 스트래티지스트를 역으로 영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경쟁을 좀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모델이 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중심이구나. 지금.
우리 몰랐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네. 디자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이거 뭐 이렇게 뭐 해봤어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래 이래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통합적인 서비스의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디자인 프로덕이나 혹은 그렇죠. 결과물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스트래티지적인 부분이 같이 병합된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래도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다 합쳐진 디지털 제품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제품이 이제 런칭을 했다고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정말 운영되면서 1년 이상은 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서비스가 변해가야 그때 이제 이게 진짜 성공했다 아니면은 디자인이 완성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써주는 이 없이 다 만들었다고 해서 디자인이 끝난 게 아니라 운영까지 이렇게 가는 근데 전략 회사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주로 제시를 하고 운영단의 것들은 없이 끝나잖아요. 거기까지 못하잖아요.
초반 셋업을 해주고 약간 빠지는
운영은 안 하죠.
네, 운영은
그러니까 저는 제 비즈니스 쪽 하는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쉽게 말하면 약간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걸 이렇게 그냥 상상 속의 기획만 던지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맞아요.
쓸모없는 것들을 만들고 간다. 약간 이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로서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게 되고 쓰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디자인의 역할인데 UI, UX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어떠세요? 그거를 컨설팅으로만 끝나는 것과 해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시작점에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그 하나의 과정이 있고 또 두 번째 페이스는 만들어낸 거를 그 끊임없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사실 두 가지 페이스가 연결도 돼 있고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컨설턴시들의 단점 사실 디자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은 플랫폼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상 속에서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렇죠. 것들이 뭐, 나오죠.
뭐 그러니까 유저 리서치라는 그런 미명하에 리서치 소규모 군을 해놓고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빠져버린다라는가 그거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진일보된 개념이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걸 운영하게 될 그런 기업들의 사람들과 그 밀접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인 다음에 이거를 딜리버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 전까지는 컨설턴시들이 그런 계획을 거창하게 짜놓고 그거를 임플레멘테이션을 할 사람들을 또 따로 찾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찾아서 중간 과정이 몇 그 단계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좀 줄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여전히 그러한 완성된 이후의 발전 과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그런 기존의 이런 커퍼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주체. 그 주체들의 어떻게 보면 몫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인하우스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이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구조상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기존에처럼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뭐 비즈니스 컨설팅 따로 또 디자인 따로 브랜딩 따로 다 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각각의 어떤 뭐랄까 약간 메시지의 톤도 일단 무조건 맞을 거고 같은 쪽에서 다 작업한다면
사실 저희 쪽에서 오히려 그런 거를 위해서 디자인 쪽에서 비즈니스 쪽과 엄청 싸워요.
아 싸워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뭐 강조는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쪽은 당연히 비즈니스 쪽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치열하게 공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만들어요.
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쪽이 이거 만들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쪽을 지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쪽이라 하면 딜로이트 비즈니스 파트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략을 그렇구나. 하는 분들.
되게 근데 뭐랄까.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비즈니스가 중요하긴 한데 네네. 사실 거기를 염두에 해둔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네네.
비즈니스 쪽으로 되게
해보기가 힘들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중요한 아니면. 부분인데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말씀 언급하신 것처럼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끝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마켓에 나갈 때는 무조건 어떤 비즈니스한 파트로 이 나가는 건데 약간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이는
사실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또 그런 쪽이에요. 사실 뭐 스트레리지나 비즈니스 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무언가를 진행한다라는 게 사실
적성이 잘 맞으시나 봐요.
저요? 아니요.
난 잘 맞는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좀 혼자서 이렇게 내 것을 만드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수많은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인하우스 디자이너분들이 주로 겪는 고충? 그거를 좀 겪으시지 않을까?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싫어요. 그 과정이. 근데 그 싫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배울 수 있는 과정과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럼 RGA에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RGA가 아니라 딜로이트 디지털로
죄송합니다.
네네.
딜로이트 디지털에서 네네. 하셨던 프로젝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딜로이트 디지털에서 여태까지 했던 거는 좀 다양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유통회사에서 이커머스 관련 뭐 쇼핑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던 적이 있고 제약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파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혹은 뭐 자동차 회사의 그런 자동차 스마트 앱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있고 다양한 종류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핀테크 쪽도 뭐 몇 차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경계는 B2B 워크도 하고 B2C 워크도 하고 혹은 뭐 프로덕트 이노베이션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군요. 딱히 구분 없다.
네네.
이라는 것에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요?
나 왜 갑자기 이런 궁금해.
왜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기.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외국 회사만 계속 다니신 것 같아서 한국 회사도 막 일해보고 싶으면은 충분히 오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사실 그 한국 회사에 대한 미국 회사에 대한 경계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로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에 대한 저는 되게 어마어마한 호감도가 있어요. 특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엘사라든지 혹은 이제 핀테크 쪽에 계시니까 사실 그런 쪽이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 가능성이 있죠. 근데 현재는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그런 프로덕트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직은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한국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당연하죠. 일하고 싶죠. 저희 집은.
어떤 서비스 사업 쪽이 관심이 가세요?
넥스트로요?
뭐 지금이든 넥스트든.
저는 AR, VR 쪽 관심입니다.
아, AR, VR 쪽. 핫한. 그렇죠. 사실 근데 딜로이트 디지털에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은 약간 고속 승진을 하신 느낌인데 지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요 관련된 스토리를 좀.
미국 보니까 웹사이트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젊은 분들이 디렉터인 디렉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꽤 있어요.
예. 네.
실력 위주라서 그런 건지.
그런 직함은 그냥 정말 헤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도 갖는?
다 주진 않겠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딜로이트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한창 이제 성장과 확장을 노리고 있을 때 많은 디자이너 탤런트들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뉴욕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를 서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뭐 저의 가능성을 많이 높게 봐준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있었던 회사의 덕도 좀 봤던 것 같긴 해요.
알지. 사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사실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활동을 하면서 뭐 대단하다고 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너무 긴장되고 프로젝트마다 너무 고생하고 왜냐하면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디스 어드밴티지를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지를 않으면은 애초에 마이너스인데 못 보여주면 더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아남으려고 계속 노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 인강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과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이 은근히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정말 혼자 제단에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터크 세션 같은나 컨퍼런스 같은 것 다, 무조건 다 챙겨보고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나중에 활용하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계속 그냥 배우고 있지 않은가.
또 궁금한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장님이 있고 뭐 UI 디자이너, 뭐 인터랙션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말 그런 아트 디렉팅을 하는 부분은 따로 두진 않잖아요. 그죠? 같이 뭔가 만들지. 근데 그런 아트 디렉터, 디지털 디렉터로 지금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이나 클라이언트 매니징 이런 매니징 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담당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이 이제 외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업물의 디렉션을 잡아주고 네. 사실 디렉션이 필요 없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탑다운 디렉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혹은 누가 뭐 쌩 이거 어때 물어보면은 가서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해주고 혹은 이제 멘토십이라고 하죠. 그런 멘토십 같은 프로그램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컬처 셋을 좀 도와주면서 그런 매니징 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 쪽으로 뭐 디자이너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뭐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한 몇 분 정도랑 함께 팀을 꾸리고 계신 상태인지 이런 거.
현재 디자인 팀 제가 인볼브 하고 있는 한 UX UI를 합친다면 한 2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계신 거죠?
뉴욕에서요.
지금.
네.
뉴욕 딜로이트 디지털 디자인.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상인님의 그 커리어 쪽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네.
그 뭐가 궁금하냐면 저희가 또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팟캐스트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또 경쟁 상대니까. 웃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또, 근데 네. 팟캐스트를 언제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네. 아, 네. 사실 이제
광고를 좀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아, 광고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팟캐스트니까.
네. 네.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제 이름은 이제 Beers and Matters인데 줄여서 뱀이라고도 하고 BAM. 근데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저는 이제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 좀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디자이너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도 꾸준히 좀 소통을 하고 싶었고 또 그 나름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컨셉도 혼자 생각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이제 여건이라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게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본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랑 술 먹다가 그냥 캐주얼하게 친구랑 되게 그 한 번은 되게 진지한 얘기를 아트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이야기면은 술을 한잔 거치면서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이야기면은 같이 공유를 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게 됐죠. 네. 그래서 술방이에요. 이제 비어스 앤 메럴스.
컨셉은 술과 함께 좀 내추럴하게 되게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눈다.
네네. 네.
혈중 알코올 농도.
술을 많이 마셔요? 방송할 때?
아, 게스트마다 다른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제일 많이 있군요. 마셨던 게스트는 얼마나 드세요?
저희 둘이서 맥주 한 8병씩 먹었던 거
같아요. 8병? 네. 한 회 찍는데.
네, 각일
8병씩. 와우. 네.
거의 내 뒤쪽, 수준인데?
뒤쪽?
농담이에요.
아, 근데 8병이 그 내내 다 마신 건 아니고 네. 끝나고 나서 더 4병
그렇군요.
정도 추가 다 됐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후반부에 가면 약간 혀 꼬이고 살짝
살짝
꽐라 느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저는 맥주 네네.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거든요. 이뇨작용 너무 잘
그렇죠.
되는 음주잖아요. 네,
그렇죠. 맥주라는 게.
저 화장실 갈 때 끊어서 네네. 녹음하시고.
네네. 내추럴하게.
네, 그렇습니다.
녹음도 그냥 집에서 네, 편하게 집에서.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집에서 합니다.
저희도 한번 할까요? 음주 방송?
저는 술을
허락하시면...
잘 못 먹어가지고.
잘 드시든.
정영 씨 대구로 한번 하고.
안 됩니다. 어쨌든 술방.
네네네. 네.
그럼 보통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으시는지.
사실 저희는 이제 네. 사전 인터뷰라든지 네. 스크립트 전혀 없어요.
아 완전 프리하게 그냥 가는 거군요.
약간 라이브라서.
라이브.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네. 팟캐스트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네네. 저희가 조금 아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를 이미 다 사전에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은 모시면은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네네. 그게 어렵더라고. 근데 아마 상인님도 이거 하시다 보면은 모르는 분이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요?
충분히 그래요. 맞아요. 되게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알아간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지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작업 혹은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잘 얘기하지 않게 되죠.
않게 네. 되죠. 진지한 얘기 잘 안 하잖아. 근데 웍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이제 앞으로 해드릴게요.
재영님 이거 디자인 이상하네요.
농담이고 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이 이제 만나면은 뭐 하고 사냐
맞아요.
돈 벌어야 돼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은 난 작품을 할 때 뭐 이런 게 좋더라 어디서 영감을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그들이라는 책을 한 권씩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스트
책을 읽는다
네
시적인 표현
그런가요? 네. 네 맞아 뭔가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이렇게 딱 세팅해 놓으면 되게 자세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저희도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좀 되게
진행하는
모드로 딱 바뀌는 것처럼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쪽도 Beers and Matters.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좌식으로 한번 바꿔서 할까요? 돗자리에서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근데 두 분이 워낙 네. 잘하시니까 이렇게 네. 홀 같은 거 빌려서 네. 공개 방송을 아우,
아, 저희는 울렁증 있어서 그런 거 안 돼요.
네. 탈수면 모를까.
불가능. 불가.
그러면 네. 이제 그것도 하시게 된 계기가 보니까 크리에이트라는 한국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또 갖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죠.
아, 네네.
크리에이트 그 그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 네. 크리에이트를 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시작은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그런 한국인이지만 이제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네,
달란트를 가지고 이걸 잘 살려보면 좋지 않을까. 곧 또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진행한 지 5년 가까이, 5년 정도나 됐고, 다양한 전시라든지, 한글날 관련해서 뭐 한글 관련해서도 전시를 하고, 뭐 태극기 관련해서도 전시를 하고, 근데 조금은 너무 시리어스 하지 않게 힘을 빼고, 예, 예를 들어서 8.15 태극기, 특별 뭐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제목이 오브젝티파이 태극기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극기라는 게 너무 신성시대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야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깊이 질적인 예를 들어서 부분이 강화가 되는 성장 혹은 양적 성장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라는 그런 신성함을 조금 빼고 오브젝트화 그러니까 사물화시켜서 그거를 디자인의 머테리얼로 활용해보는 워크숍 세션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디자이너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10일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주제를 받고 10일 후에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함으로써 디자인을 뭐 한다거나 뭐 그런 형식의 작업들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심각하게 무슨 3.1절 태극기 뭐 이런 거를 너무 빡세게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고 그러죠. 그런 네. 식으로는 말고 조금 더 젊은이들이 캐주얼하고 힙하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픽으로 접근하는 느낌이네요. 태극기를 그래픽으로 접근했을 때 그 뒤쪽에 약간 의미를 좀 떼어놓고
네네,
맞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비주얼에서 태극기를 재디자인한다.
네,
약간
맞아요.
이 느낌이네요.
네네.
좋네요. 그러면 뉴욕 베이스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 크리에이트?
아무래도 그렇죠.
아, 네. 네네.
뉴욕에 있는 디자이너분들.
네, 또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보니까 상인님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을 좀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죠?
네,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외로워서 그런가? 아, 아까 유학 때 외롭다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그룹 속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느낌이 네. 드네요. 네. 크리에이트.
사실 이제 많은 단체들이 한국 단체를 포함해서죠. 지속성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러니까 커맨고가 심하다 보니까 네, 저도 중간에 시애틀로 한번 떠났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다 보면은 이게 몇 년 이상 지속되는 그룹이 참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아직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그룹이기도 하고 또 제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떠한 넥스트 버전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사이드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약간 컨텐츠를 저희가 처음 만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는 약간 일회성 느낌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쁜 무언가를 만들어봐서 짠 이렇게 내보내고 그냥 끝 이런 건데 지금 그 상인님이 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트나
네.
아니면 팟캐스트 비어스 메러스나 저희가 하는 이거 또한 네네. 되게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맞아요.
꾸준히가 진짜 중요해요.
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
네.
저희도 같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짐이 돼버린 못하는
그럼 거라서. 진짜 못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즐거운 마음이 없어진다면 진짜 하기 힘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해서도 안 돼요.
맞아요.
네, 즐겁지 않으면
네. 저희 일로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죠. 네, 전제가 너무
네,
너무 재밌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언급한 거 말고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더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소개하고 싶은
좀
거 있으시면.
네.
아, 네네. 근데 네. 사실 이거를 제가 뭐 지금 한 번에 다 하는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아,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하고
했었던
또
것들?
하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든 국민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그러한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디지털 플랫폼 디자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정치 앱을 만들었었어요.
정치 앱.
네. 네. 어떠한 특정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인이나 이슈가 있으면은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약간 대나무숲처럼 네, 떠들 수 있는 그런 그룹과 또 그 사람과 관련된 뉴스 혹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셜 플랫폼이죠. 예, 그거를 만들었었는데 거의 스타트업 수준의 일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너무 그런 파이낸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무모하게 좀 뛰어들었던 것도 있고 또 지원 없이 사실 사비로 진행했던 거라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아, 네네.
그 당시에 이제 2,000분 정도가 사용을 해주셨었어요. 예, 근데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 게 그러니까 블라인드 쓰세요? 블라인드.
아, 네. 아, 네.
약간
그렇죠.
소재가 정치인인 블라인드,
블라인드 느낌,
느낌. 아,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네, 네. 게시판이 열려 있고
앱스토어에서 한번 봐보시면은
많이 언급된 정치인 랭킹이 이렇게 버블 타입으로 쭉 나와 있고 네. 주간 월간 뭐 이렇게 이슈
정치인.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좀 자동 생성하고 이렇게 그 많은 분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벤처 캐피털 쪽에 계시는 네. 분들이라든지 뭐 디자인 쪽이 아니신 분들 많이 만나면서 네, 영혼이 많이 털리고 다녔죠.
왜요? 왜죠?
투자자들은 이제 네.
더 객관적으로
돈이 되냐
보니까
안 되냐 하면서 막 이거 문제 뭐 이런 거 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사실 저 이 판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벤처 캐피탈에서 싫어할 만한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네.
근데 벤처 캐피탈을 만나봤다는 거는 사업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사업보다는 펀딩을 받아서 지속시키고 싶었어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돼서 뭐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물론 당연히 풀타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좋은 의미로 만든 앱이다 보니까 이게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이 조언을 구하고 다녔는데 진짜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들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동시에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사업적으로 봤을 때 간과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죠.
그렇구나. 그 아까 벤처 캐피탈이 싫어하는 요소를 모두 갖췄다. 그게 궁금하네.
뭐예요?
저는
네.
네.
수익 모델 없다.
수익 모델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예요? 네.
수익 모델은 데이터가 유저들의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구글이 짱인 이유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심리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 가능한 건데 저희도 이제 익명이지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댓글이 달리고 이런 걸 데이터를 띠오리티가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정치인들에게 그런 정치 관련 컨설팅을 파는 게 수익 모델이었는데 사실 쉽진 않았죠.
네. 그렇군요.
그 싫어하는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일단 벤처 캐피탈에서 싫어하는 가장 첫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안 하는 사람들.
아, 멤버가
네.
근데 모두가 다 네, 풀타임이었.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풀타임이 아닌
네.
각자 잡이 있는.
그럼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이거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네,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긴
네.
얼마만큼 내가 여기 올인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한 지표
맞아요. 아, 저는 그거 되게 상당히 페어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또 뭐예요?
그거요. 정치 앱이니까
정치 앱이니까
그럼요. 정치 누가 손대고 싶어요? 아무 아무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그 색이 묻을까 봐 약간 겁내하고 이런 게 있겠다.
네. 그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렇군요. 아, 그럼 어쨌든 펀딩까지 받으시려고 노력했던 거
꽤나 진지하게 꽤나
예, 주독성에 대해서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6개월 운영을 하다가 아, 6개월이 아니죠. 운영은 한 4개월 좀 넘게 5개월 하다가 이게 저는 회사원인데 회사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이 점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실 경제적인 압박도 없지 않아 있었고
비용이 뭐 서버비 이런 게 들어가죠.
뭐 서버비뿐만 아니라 개발, 여러 가지 예.
개발자들 돈도 줘야 되고
못 드렸어요. 근데 못 드린 대신에 그 주식으로 드렸었죠. 만약에 이게 뭐 하게 되면 네. 이 정도 주식을 드리겠다. 이꼬리로 드렸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분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좀
맞아요.
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부담은 있었으나 그건 두 번째고요. 사실 가장 큰 부담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넌센스 아닌가.
네네. 네. 그렇군요. 약간 오늘 유난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걔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저희 사실 이 판 여기 디자인 테이블에서도
네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아름답게 딱 끝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맞아요. 네. 마무리가 중요하죠.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혼자 하는 거면 또 이게 좀 더 고민이 쉬울 수 있는데
맞아요.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책임이 많이 들어가는 거
또 멤버들만 생각이 더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더
맞아요.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사실 맞죠.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돼서 이게 커지게 되면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맞죠.
다 네. 다른 생각으로 이마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션은 같을 수 있을 때 그거를 활용한 본인만의 스트래티지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거를 계속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같이 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탓할 수도 없는 게 그건 뭐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쵸.
그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부분은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존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네.
지금 이제
상희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상희님 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거의 이제 저희가 시간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더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네.
상희님이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다가 이제는 게스트로 나오신 거잖아요.
아, 네네네.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저는 진짜 너무 뭐랄까 너무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네.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감사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길이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 테이블의 팬이기도 하고 방송을 네. 들으면서 아, 한국 디자이너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에 네. 대해서 되게 항상 와 재밌다 뭐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엔 이런 자리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 이야기도 또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예. 또 워낙 이렇게 네. 플로우를 다 이렇게 잘 찾아서 얘기해 주셔서
예. 저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렵게 나오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거리도 멀고 저희가 굉장히
네네
오늘 이제 쭉 한 시간 넘게 얘기하셨는데
네네.
뭔가 이 얘기를 꼭 하고 가고 싶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 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땅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떠나서 열심히 다들 사시는데 다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네.
저희 팟캐스트도 한번
뱀
비얼스 앤 메러스
비얼스 앤 메러스 디자인 테이블
기생전 네. 광고로 끝나는
아 예상 못했는데 이 전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불어 제 브런치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상인이 앞으로 한번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제 계획이요?
네, 어떻게 하실지.
네 저도 사실 이제 다음 계획이라는 거를 분명히 세우고는 사는데
네.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을 결심했을 때도 약간 막연했었고 지금 이제 딜로이 디지털이라는 데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막연했었는데 그런 막연함 속에서도 다음 스텝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그 하이레벨 선상에서의 미션, 그러니까 목적은 좀 세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조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조금 더 디벨롭을 제 자신을 시킬 것인가 혹은 또 관심 있는 AR, VR 쪽으로 좀 더 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도 그쪽으로 아마 어느 쪽으로든 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예, 또 뭐 브런치나 혹은 빌드앤매러스 혹은 이런 쪽으로 또 찾아뵙지 않을까.
아, 네. 네. 상인님은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브런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은경 저희 공식 질문이 하나 있죠?
아, 네. 제가 뭐 말하고 있었나. 제가 기력이 많이 급히 떨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저희 공식 질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청자 많이 마지막. 들으셨으니까.
네,
네. 네, 지금 사인님이 가장 꽂혀 있으신 거.
제가 지금 가장 꽂혀 있는.
네, 가장 꽂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 얼마 전까지 진짜 꽂혀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아, 그 코너 맥그리거랑 그 메이웨더 복싱 경기 꽂혀 있었는데.
격투기. 한 대 맞으면 몇 억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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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요. 네.
사실 그거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 좋아만 해요. 요새는 못 하고요.
네.
아, 요새 사실 건강이 제일
건강이 이슈.
왜냐면 건강이 요새 좀 아, 요새 체력이 진짜 딸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삼 앞자리가 바뀌면은 다르지더라고.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건강 항상 중요하죠.
네, 모든 디자이너 개발자분들 다 건강 네. 챙기시면서 네. 작업하셔야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상인님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 본 것 같고요.
예예. 예, 예.
네네.
다시 이제 미국에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네.
돌아가셔서도 테이블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럼요. 뉴욕 최고 애청자라고 불러주시고
아,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아, 그럼요.
진짜 최고 애청자라고 막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애청자라고. 네, 저희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네. 또 오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은경님, 저희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서현님, 네. 저희 우리 고생했습니다.
아, 저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더블 녹음이었는데,
네. 네. 좀 듣는 분들이 만족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네. 좀 잘했나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저희 언제나 최선을 다하니까.
네,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막 그 처음에 모토는 내 옆에 있는 주변부의 얘기를 하겠다. 저희가 항상 그거 얘기하는데
네, 죄송해요.
얘기와 다르게 또 네. 뭐 미국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좀 너네 너무 저희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나? 뭐 이런 네네.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네. 항상 모든 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어쩌다 보니 또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나와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도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한국에 들어오시는 게 흔한치가 않은 분들 저희가 만나면 이제 그분들을 그때 딱 이렇게 컨택을 하기 때문에
스케줄이 막 맞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주변에 많이 계시는 저희 같은 디자이너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좀 진짜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네네.
내 주변에 내 우리 팀에 이런 분 있는데 너무 웃기고 뭐 이분 너무 생각이 재밌으시다 네. 그러면 언제든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그럼 연락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도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